1부터 64번 메시지. 생명의 법이 우리의 속 부분 안에 확장됨. 성경 안에 있는 거룩한 계시의 기본적인 관념.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거룩한 계시의 기본 관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관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산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고자 의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역사하여 그들로 그분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그분을 그들의 생명으로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고자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산 표현을 가지시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관념이 성경 전체에 걸쳐 발견되지만 그것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에 의하여 거의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는 주로 구속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속은 목표가 아니며 목표에 이르는 길이요 과정입니다.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아들들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그분의 참 형상을 닮게 하며 우리를 우주 가운데 그분의 산 표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관념이 거의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그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이상 우리는 이 기본 관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역하는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단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성경에 따르지 않는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지식은 위험한데 이는 그것이 사람들을 근시안으로 만들며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 아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기본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보다 더 깊고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갖게 하며 우리로 그분과 하나 되게 하고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에 의한 즉 우리를 그분에게서 나게 하심에 의한 방법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에게서 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관념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어떠한 차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들 안에서 오십니다. 이것은 삼일성과 관련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단을 가르친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는 아버지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오십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요, 아들은 그 근원의 표현입니다. 표현과 근원은 하나입니다.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아들의 명분을 갖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한 아들, 즉 성경이 독생자라고 부르는 분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아닌데 이는 부활 안에서 그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0절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하며 로마서 8장 29절은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아들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한 종류의 아들들을 갖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복권 사람들은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충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른 아이들을 얼마 사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둘밖에 못 낳아 또 다른 아들 열을 사서 모두 열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두 아들들은 두 종류의 아들들, 즉 낳은 아들들과 사온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마음 깊은 속에서 오직 그의 두 아들만이 생명 안에서의 아들이요 실제의 아들이며 다른 열은 단지 이름뿐인 아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아들, 즉 한 종류의 독생자와 또 다른 종류의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었음을 계시하며 하나님은 단지 한 종류의 아들만을 가지고 계심을 입증합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많은 아들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은 모두 동일한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종류의 아들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많은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오직 한 종류의 아들들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들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는 아직 그분과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분 자신을 여러 조각 낸 다음 그분 자신의 작은 조각을 우리 안으로 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이 우리 영 안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거듭거듭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의 못난 생각과 함께합니다. 아마 심지어 오늘도 당신은 나는 어떤 형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추방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인 한 좋든 나쁘든 당신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신의 못난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지 당신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영으로부터 사랑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감정으로부터 사랑합니까?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서, 즉 당신의 천연적인 감정으로부터인지 혹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면 왜 우리의 감정은 그분의 감정과 다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우리의 감정 안으로 확장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그분에게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봅시다. 당신의 의지가 거칠건 유순하건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은 물건을 사러 갈 때 당신이 물건을 사러 가는 근본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 근본이 당신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천연적인 의지입니까?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 몇 번이나 그리스도로부터 결정하고 몇 번이나 당신의 의지로부터 결정합니까? 10번 중에서 아마 거의 한 번도 당신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물건 사러 가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순수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대개 당신 자신의 의지로부터 나온 혼합물입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하는 결정들에 대하여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정하며 당신 자신의 의지로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결정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의지입니까? 나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당신의 영으로부터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의지로부터 결정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결정들을 우리의 의지로부터 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의 방법을 취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결정을 할 때 또 다른 방법, 즉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근본을 사용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제한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으로 오신 후에 그분은 우리 안에 갇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부터 확장될 자유를 갖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의 의미. 이것은 다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기능입니다. 법은 변치 않는 자동적인 규칙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물을 공중에 던질 때마다 그것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변치 않고 자동적인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 자신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복숭아 나무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뒤뜰에 복숭아 나무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수박을 맺을까 염려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복숭아의 모양과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나는 이 나무가 수박을 맺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 나무가 복숭아의 모양을 갖지 않을까 염려하므로 복숭아 형태의 틀을 만들어서 나뭇가지 위에 두고 나무에게 이 모양 안으로 들어가 모양을 바꾸지 말라고 명령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틀을 만들어 그것을 사람들 위에 두고 그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일 당신이 복숭아 나무에게 이렇게 할 때 복숭아 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틀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나는 밖에 어떤 통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자라서 복숭아 모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열매의 모양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매년 그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모양의 열매를 산출할 것입니다. 사과 나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생명은 사과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나무가 자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과 모양의 열매를 산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과 나무의 생명 안에 있는 법이 통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의하여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가르침이 필요 없음.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은 모두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복숭아를 열라고 복숭아 나무를 가르치려 한다면 복숭아 나무는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나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는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온 이래 특히 처음 두 해 동안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은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숨쉬는 것을 가르쳤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숨쉬기를 배우는 학교에 들어갔다가 졸업했습니까? 어떤 어머니도 그녀의 자녀들에게 숨쉬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쉬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도 사과를 열라고 사과나무에게 교훈할 수 없는데 이는 사과를 여는 것이 사과나무의 생명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가 기능을 발휘할 때 사과가 열립니다. 이 나라에서 처음 두 해 동안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떨쳐버리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할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나는 예외 없이 어느 곳에서도 배척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이 형제님, 당신의 메시지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르침을 좋아한다면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고 생명을 좋아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당신이 가르침을 좋아한다면 죽은 문자에게로 가십시오.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짝의 모처럼 죽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당신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침으로 아구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법이 많은 법들로 됨.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과 동일하며 이 생명 그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에 그리스도와 생명과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주님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부분들에 두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이용한 히브리서 8장 10절은 내가 내 법들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법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법들로 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더욱이 8장 10절에서 속 부분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생각이 속 부분들 중에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속 부분들은 최소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 혹은 법들을 우리 속 부분들이나 생각 안에 두고 그의 법이나 법들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하나님이 그의 법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에 새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법들을 우리의 생각 안에 두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법이십니다. 내주하시는 법이 우리 생각 안으로 확장되는 것은 이 법이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우리의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확장됨으로써 한 법이 많은 법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법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확장될 것입니다. 이 확장은 넣어줌이요. 넣어줌은 새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의 법을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넣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넣으시고 새기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혼 안에 표현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본받는 길.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가를 질문당할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지 못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직 그분의 형상을 본받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본받음의 과정 아래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유일한 법이 나의 생각 안으로 확장될 때 나의 생각은 변화되고 그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가 나의 생각 안으로 확장된 후 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아주 똑같이 될 것이다. 또한 그분은 나의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될 것이며 나의 감정과 의지를 그분의 것과 똑같게 만드실 것입니다. 결국 나의 전 존재는 그분과 똑같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단 이러한 이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하실 기회를 엿보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고 단순히 계속해서 그분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만 나 자신을 열고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 자신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하소서. 주여, 그 유일한 법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속 부분들 안에서 많은 법들이 되게 하소서. 나는 당신이 내 존재의 각 부분들을 소유하실 때까지 내 안에서 확장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이 당신 자신을 내 안으로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본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그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속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확장하는 법을 가진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보는 것과 우리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관념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나는 가르침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나의 생명이시며 또한 그분 자신을 내 존재 안으로 확장하는 유일한 법으로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지휘하지 않으며 좋고 나쁜 것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적인 것도 지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 영 안에 계신 사신 그리스도만을 지휘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심을 찬양합시다. 이제 그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의 요소로 우리 존재를 적시기를 원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요소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어떠하신가 똑같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만드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성경 안에 있는 거룩한 계시의 기본 관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이 이상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길.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감추인 만나이신 그분을 먹음으로써입니다. 우리가 먹는 감추인 만나는 우리 안에서 싹이 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요소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싹을 낼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생각을 통하여 싹을 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분의 산 표현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본받게 하는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입니다.